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에 도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13일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잠잠했던 북한이 1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 발사 배경이 뭔지 윤 기자가 먼저 시작을 좀 해주실까요?
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북한의 이번 발사 배경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 부부장의 담화는요, 북한의 최근 잇따른 군사적 활동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군 전투력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최근에 방사포들 그리고 미사일 등 전술 무기들은 서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면서 김 부부장은 서울이 허튼 국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북한의 이번 발사 하루 전날 미 공군의 F-22 전투기 랩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기동훈련을 실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논평을 통해서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17일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발사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최 기자가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이 그 17일 오후 3시 10분에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는데요. 아직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새로 개발한 600mm 그 초대형 방사포를 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초대형 방사포는 이름은 방사포지만 단거리 그 탄도미사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올해 그 탄도미사일을 이제 다섯 번 쐈는데요. 1월 14일 그 동해로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3월 18일 그 600mm 초대형 방사포, 4월 2일 화성포 16형을 쐈고요. 4월 22일에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5월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쏜 겁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닌 순항미사일도 많이 쐈는데요. 순항미사일은 6번 이상 그동안 쐈습니다. 올해의 특징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은 아직 한 번도 쏘지 않았고요. 주로 순항미사일과 600mm 그 초대형 방사포를 많이 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주변국을 그걸 겨냥, 또 한국이나 그런 미국, 일본 등을 겨냥해서 도발은 하되 너무 고강도로 도발을 해서 긴장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적당한 빈도의 도발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런 약간의 그 저강도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북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볼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과 관련한 그 발언들이나 움직임을 보면요. 이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안보 관련 우려를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것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 등을 재개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이것을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 그 다루겠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6일이죠.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갖고요. 이 북한을 아주 강하게 두둔하는 그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북한의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나온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최근 이런 잇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든든한 말하자면 후원국이 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지난 2년 넘게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적용받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이미 안보리에 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회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몇년 동안은 사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별다른 부담 없이 그 지속적으로 발사해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미국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문제의 근원이나 해법을 놓고 극명하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런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한국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는 한편, 미국과의 대화에도 오랫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기적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 혹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 일전에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입니다. 3월에 그미 백악관에 미라 랩 후퍼 그 한반도를 담당하는 보좌관이 북한을 겨냥해서 그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후퍼 보좌관이 중간 단계, 중간 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그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그 대화의 손짓을 보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고 또그미 행정부 말에 따르면 아무런 그 뒤로 그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아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는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그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후속 교섭 협상 이런 거를 해서 뭔가를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에 앞서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그 대화를 재개하게 되면은 이것은 약간 그 같은 시나리오에는 좀 어긋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 관계가 나쁜 것은 물론이고 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하고 미리 대화를 해버리면 후속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마 11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적어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모았던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지역정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오연임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그 미국과 서방에 맞서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국제 정세를 보면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미국뿐 아니라 서방국들과 사실상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중국은 그런 러시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지원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필요한데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주로 미국과 타이완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그다음에 무역 문제 등을 놓고 상당히 대립이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그런 그 협력 우방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바로 그것이 러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또는 서방까지 합쳐서 여기에 맞선 협력과 연대가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실한 상황이고요. 바로 이것이 지난 7일 대통령 오연임에 성공하면서 취임한 푸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국으로 중국을 다시 선택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말하자면 세계 전략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또 여기에 맞서기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도 합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서방의 입장과는 상당히 그 차이가 나는 그런 방침을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두 나라 정상은 회담 뒤에 12,000자가 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최 기자.
네, 푸틴 대통령과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16일 베이징에서 그 거의 하루 종일 그 정상회담을 갖고 장문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이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내용만 좀 요약해드리면요.
네.
중러 그 두 나라는 올해가 이제 수교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 이를 상당히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을 하고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며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 이 타이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투자, 금융 등 상당히 여러 부분을 언급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푼다, 해결한다 이런 것에 견해를 같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적 도발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며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제재를 중단하며 협상 프로세스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그 오커스 이것이 그 호주 영국 미국이 합친 일종의 안보 협의체인데요. 이것에 반대한다. 군사 블록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 밖에도 기후변화 문제, 인공지능 문제, 우주항공, 상하협력기구 문제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 그 러시아가 힘을 합치자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 정상의 이번 공동성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전부 다 입장이 뭐 한층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공동성명에 이 북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 그리고 위협을 가하고 무장 충돌 도발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전과는 좀 달라진 표현이고요. 상당히 강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도 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이번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3월에 그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며 상황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한층 강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나온 어떤 표현보다도 새롭고 또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밀착하면 한미 일 대 중러 간 이런 신냉전 구도가 이제 아주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전략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제 밀착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이 그 편승을 하고. 또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밀착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 미국, 일본 대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그 대립구도, 신냉전 구도가 한결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지난 몇 년 전 한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그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이 즉각 그 행동에 나서서 유엔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뭐 핵실험은 안 합니다만은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은 둘째치고 그야말로 의장 성명 하나 그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그 전문가 패널도 최근에는 그 러시아의 반대로 그 해산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됐기 때문에요. 신냉정부도 특히 저 북한에 대한 이 같은 그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국제 정세가 조성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과 러시아 공동성명은 또 북한과 다른 관련 국가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안보 우려를 함께 고려한다는 원칙 위에서 협상 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건 어디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그 원칙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그 합당한 안보 우려에 부응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협상과 관련해서 해왔던 말하자면 제안이 바로 쌍중단 그리고 쌍계 병진이라고 하는 오래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이것을 토대로 미국과 북한이 그 핵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이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쌍중단을 토대로 쌍계 병진 이것으로 해법을 삼아야 된다는 것인데 쌍계 병진이라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상당히 맞으면 그 필요성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반도 상황은 최근에 긴장과 갈등 그리고 협상 답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유력합니다.
예. 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도 높였습니다. 미국이 군사력 확대와 군사블록 결집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 힘의 균형을 바꾸는 패권적 행동에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에 대한 반대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인도태평양에서는 그 미중 그 전략 경쟁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앞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한결 좀 그 중국에 대한 압박, 중국에 대한 포위 이런 전략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이죠. 그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오커스를 결성을 해서 일종의 안보협의체를 결성을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최근에는 한국, 일본도 이 오커스에 그 가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 그 정상이 만나서 이번에 그 이 같은 그 군사 블록 결집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미국이 추진하는 오커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이 여기에 그 추가로 가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위기의 근원을 없애고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준수하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위기의 근원과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예, 사실 이 문제는 그 중국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의 동진에 반대하는 그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맥락에서 사용해온 표현입니다. 이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나토가 그 1990년에 옛 소련 붕괴 이후에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이제 나토 그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을 늘려오면서 계속해서 동진을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 예. 바로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 위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토의 동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무역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러시아는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현재 22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렇게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연간 교역액이 한 2400억 달러 되는데요. 예. 이것은 3년 전이죠.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64%나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밀착을 해서 무역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세가 계속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3천억 달러가 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주로 중국에 석유,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분야 물자를 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원자재, 공작기계, 자동차, 의류, 이런 것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은 3천억 달러 무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무역이라면 미국을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건데, 중국이 러시아와 무역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좋은데 미국을 자극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갈까요?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자극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일리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은 미국과 서방국들이 핵심 교역국이고요. 또 바로 이런 점에서 이런 미국과 서방국들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미국과 서방국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중국이 최근 들어서 공개리에 발표하는 입장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즉각적이고 강한, 말하자면 비난이나 대응으로 이 방침을 선회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 예. 예를 들어보면요.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서 예.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성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또 중국의 경제 무역 활동을 미친 듯이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고위 관리의 표현이다, 미국을 겨냥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최근이죠. 16일 미국과 중국의 국방부 차관보급 고위 관리들 간의 화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서 중국 측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타이완이 군사적으로 공모해서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훼손하는 그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서 미국이 대리인을 부추기고 싸움을 붙이며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왕이 부장의 표현이나 이 중국 국방부 차관보급의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이 발언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바로 네. 이런 점에서 그동안에 미국을 자극하는 측면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 않는가, 중국이. 이런 관측들은 사실상 이것이 오히려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번, 특별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내놓은 반응은 어떤 겁니까?
네, 미 국무부는 이번 그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 반응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은 양손에 떡을 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중국의 그 이중적인 태도 이것을 그 비판한 겁니다. 이것은 네. 그 지금 현재 그 유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인데 동시에 얼마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유럽 순방을 하면서 유럽과 잘 지내겠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미국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유럽과 잘 지낸다고 하면서 유럽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인 러시아하고도 또 잘 지낸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네.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VOA가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미국 무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그 도발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관여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러 그 두 정상이 그 공동성명을 통해서 중국을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북한의 이 같은 그 도발적인 행동을 억제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한 상황인데요. 방문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예,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평양도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평양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해서 또 크렘린궁이 지금 적절한 시점에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안에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으로부터.
예.
그 시점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도 방문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죠.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13일 베이징을 방문해서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 7개월 만인데요. 이번 회담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 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보면 합의라든지 어떤 발표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회담의 성격을 조태열 외교장관이 회담 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을 통해서 잘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조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에 한국과 중국의 상호관계에 대한 견해차, 오해 등에 대해서 다 터놓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조 장관은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 통화에서도 그 허심탄회하게 중국 외교부장과 대화를 통해서 상호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사실 한국에서 2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미국과 전적으로 군사나 안보 이런 경제 측면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과는 상당히 이 어깃장이 난 상황 아닙니까?
예.
바로 이 때문에 이제 긴장과 갈등이 계속해서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마당에 조 장관이 그 왕부장과 회담해서 서로의 입장을 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로 이번 회담을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측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탈북자 그 강제 송환 문제는 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발표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탈북자 송환 문제는 한국 중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것이 그 한중 간에 언급이 되면은 상당히 그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장관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논의는 했지만 발표문에 넣지 말자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한국과 중국이 그 탈북자 문제를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공식 외교 문서에 이것이 그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빠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참고로 그 북한과 중국은 이 탈북자 문제는 그 서로 일종의 그 비밀 협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6년에 탈북자는 범죄인으로 간주해서 송환한다 이런 비밀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발표문에는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이 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을 한 내용 등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